축구 EPL에 아스날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의 유니폼을 보면 저도 좀 처음에 신기했는데요. 광고 중에 하나가 뜨는데 뭐냐면 Visit Rwanda라는 광고 문구가 이렇게 팔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완다라는 나라에서 이제 광고를 한 겁니다. 르완다를 방문하세요라는 말인데요. 르완다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 그리고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30년 전 르완다의 상황은 지옥이었습니다. 30년 전은 지옥이었어요. 르완다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인데 독일하고 벨기에가 식민지배를 하면서 식민지배를 할 때 이제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후투라고 불렀고 목축을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투치라고 불러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구분하려고 이렇게 후투다, 투치다. 이게 독일하고 벨기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이어가서 주민등록증에도 후투 투치를 표시를 했대요. 후투 투치를. 원래 있지도 않았던 건데. 1994년 4월 6일에 후투 출신 르완다 대통령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격추를 당해요. 격추를 당했는데 후투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투치들이 한 짓이다. 후투 대통령을 미워하는 저 투치들이 한 짓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학살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이 학살됐냐면요. 100일 동안 100만 명이 학살이 됐어요. 하루에 만 명씩. 이게 어떻게 죽였냐면요. 같은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 투치 누구냐? 투치 죽이러 가자. 그래서 투치들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어느 집사 투치인데 그거 죽이러 가자. 그래가지고 교인들끼리 투치를 죽이러 다녔고 학교에서도 같이 어제까지 뛰어놀던 친구인데 야, 그 녀석 투치 아니야? 그 녀석 죽이러 가자. 그래서 학살을 한 거예요.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이 사건 이후 르완다는 각성을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 가운데 후투하고 투치를 구분하는 말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민등록증에 후투하고 투치라는 말을 지워버렸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이 서로 이웃과 원수로 정하면서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르완다 국민들은 화해를 했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또 적은 누구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적들은 자꾸자꾸 줄여나가고 내 마음속에 이웃들을 늘려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적은 줄이고 이웃은 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3주 전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잘난 척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멘. 지금은 율법교사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며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이웃하고 적을 잘 구별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는 당연히 이웃이겠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점령군은 적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점령군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웃일까요? 적일까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유대교를 떠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웃일까요? 적일까요?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만 밥을 먹었고 적이라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자신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지 벌써 600년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외지인들을 믿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이웃과 믿을 수 없는 적을 구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웃 중에도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적 중에도 나를 돕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내가 구분하는 이웃하고 적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선입견, 편견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름대로 내가 쌓아놓은 데이터죠.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이렇더라. 그리고 어떤 지역 사람들은 성격이 이렇더라. 이게 잘 맞습니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맞으면 속으로 생각해 그래 내 생각이 맞지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 다 그렇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전쟁은 이웃과 적을 구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분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에게 전쟁하고 싸움하라고 주는 구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이웃으로 삼으십시오. 어릴 때는요,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 삼는 게 쉽습니다. 그냥 같이 놀면 친구, 그때부터 친구 되는 겁니다. 쉽게 친구 사귈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친구 사귀는 게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서로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나만 손해죠. 교회에서도 맨날 이야기하는 분들하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과 인사하시고 적은 줄이고 이웃은 자꾸자꾸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면 희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희생하지요.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사랑하면 당연히 희생을 합니다. 2013년 어느 일요일 날 미국 테네시의 산고 연합감리교회 UMC 앞에 구걸하는 노숙인 거지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났고 다리도 절뚝절뚝 절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주일날 예배당 앞에 저렇게 앉아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수많은 교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를 모른 척하고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안내하는 안내위원은 돈을 얼마 쥐어주면서 여기서 구걸하지 말고 딴 데 가라고. 종종 몇몇 교인들이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아까 그 봤던 노숙자가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노숙자가 누구였냐면 그날부터 그 교회 담임하는 새로운 담임 목사였습니다. 윌리 라일이라는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UMC 교회들은 목사님들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쉬프트를 돌립니다. 돌리는데 쉬프트를 돌아서 여기 오실 때가 된 거죠. 그는 그 지역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5일 전에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아내에게 동네 아무데나 내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진짜 노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갔는데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거지 행색을 하고 5일 동안 안 씻었으니 뭐 냄새가 대단했던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날 설교를 마태복음 25장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너무 찔리고 자신의 위선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들 얼굴을 알고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아멘.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의 고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정도의 완전히 바다보다도 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고도 차이는 약 1000m 정도가 납니다. 이 도시의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17마일 정도입니다. 17마일 정도인데 1000m 차이가 난다. 얼마나 가파른지 상상이 되시죠? 이 길을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순례자들,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러 가는 상인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근무를 하러 올라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라면 그들은 모두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례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상인들도 물건을 팔고 남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일한 몫만큼 돈을 가지고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길의 별명은 피의 길, 붉은 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는 너무나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굽이굽이 굽은 길들이 많았는데 그 뒤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강도질을 하면 꼼짝없이 피하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였어요. 강도 당하지 않으려면 그룹을 지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다니면 그나마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룹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혼자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종종 같이 갈 사람이 없거나 그리고 급한 사람, 그룹을 못 잤는데 나 빨리 내려가야 돼, 해지기 전에 여리고까지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이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강도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렸죠. 이 사람은 크게 반항을 했고 강도들에게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멘. 이 사람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24개의 그룹, 반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24개의 그룹이 있고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섬기는 순서가 되면 1년에 두 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섬기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신의 순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섬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함부로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신을 만지고 나면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서 봉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떤 제사장이 이 길로 내려가다가는 퇴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섬기러 가는 길이 아니라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 시신을 만졌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고 그 자리를 슉 지나가 버립니다. 자,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멘.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도 이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냥 슉 지나가게 됩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일단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쓰러져 있는데 가서 확인하면 또 만져야 되는데 또 시신이면 아이고 죽었으면 또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귀찮습니다. 게다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강도가 분장을 하고 거기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혼자 내려가는 길입니다. 혼자 내려가면 빨리 이 길을 지나가야지 누구를 돕거나 그러다가는 자기도 강도 맞을 수 있다. 게다가 귀찮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아직 안 죽었고 살아있고 다쳤으면 아니 저 사람을 나 혼자 어떻게 메고 여리고까지 내려갑니까? 이거는 여럿이 그룹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 같은 개인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거다라는 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슉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웃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 이웃을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같이 사는 가족부터 사랑해야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교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시간과 노력과 돈을 써서 사랑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십시오. 안 보이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가족과 교인과 이웃들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10년 전에 가족들과 유타에 캐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휴가를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 부활절을 일찍 3월 달에 마치고 4월 달에 갔는데 산길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고 곳곳에 얼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높은 산을 이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때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그 오토바이 한 대가 저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사진이에요. 그때 사진.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눈길에서 미끄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기 옆에는 눈이 쌓여 있고 여기저기 그 음지에는 얼음이 있어가지고 얼음 때문에 이렇게 자꾸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더라고요. 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오토바이가 그 ABS가 달린 오토바이여서 미끄러지니까 불이 뒤에 깜빡깜빡하면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저 오토바이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서 뒤치 그 옆에 있는 갓길도 아니고 저 옆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바로 그 뒤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2차 사고를 막으려고 괜히 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제 차를 세워가지고 막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때 빌렸던 차가 이제 올일 드라이브 SUV였거든요. 그들은 영국에서 여행을 온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갓길에 저거 빠져있는 오토바이를 저거 그 부부가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저 길로 지나가는 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비싼 차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때 보니까 무슨 포르쉐 클럽이 지나가는지 포르쉐들이 한 줄로 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다 그들이 이 오토바이 쓰러진 걸 보고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제 오토바이가 쓴 거예요. 제 차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낑낑거리면서 저 오토바이를 다시 밀어줬습니다. 밀어서 길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혼자라면 어떻게든 저 산을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넘어가야 되니까. 혼자 갈 텐데 아내를 뒤에 태우면 못 가겠으니까 아내를 좀 당신 차에 태워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타고 있었던 차에 한 자리가 남아서 당연히 된다. 그래서 그 여자분을 태우고 산을 넘어갔습니다. 산을 넘어갔더니 그 아내분이 갑자기 아차라고 하면서 사고 현장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로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위험해서.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제 차가 올휠 드라이브라 제 차로 가가지고 다시 핸드폰 찾아가지고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다가 앞에 길이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명함을 주면서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해라 라고 하며 명함을 줬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눈길이 없었고 그 부부에게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교회에 영국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열어보니까 저 카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한 편지 카드 안에 들어있었냐면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때 산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카드를 보내줬습니다. 이 일을 당하면서 저희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에는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르완다의 후투하고 투치 같은 거죠. 원래 사마리아는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의 식민지가 되면서 인종이 섞여버렸어요. 혼혈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픈 역사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상처 입은 사마리아인을 위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들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동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성전이 복구되는구나.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그 성전을 같이 짓자. 우리도 같이 돕겠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의 동족도 아닌 거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말을 쓰는 동족이지만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웃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슬픈 역사죠. 이 길을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은 절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 속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3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협을 무릅쓴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여관으로 상인들이 오가면서 쓰는 여관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은 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관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비용을 지불해줘요. 두 데나리온을 지불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이니까 두 데나리온이면 이틀치 임금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용이 더 들면 만약 이 사람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쫓아내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갚겠습니다. 이 사람 꼭 좀 살려주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왜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도왔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대부분의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이래.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는 순간 내 마음에 미움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지는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이러냐.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야, 저 사람도 참 힘든가 보다.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모르지만.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미움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고,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든 양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긍휼의 마음이 생겼을 때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어 줬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싸움을 하다가도 내가 하던 그 말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싸움이 되니까. 그리고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싸움의 상황이 평화의 상황, 화해의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상황이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자존심이 상한 율법교사는 절대로 사마리아인이요 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죠 라고 둘러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사마리아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웃집에 이상한 사람이 이사를 왔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이고, 나는 남편 복도 없지. 나는 아내 복도 없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상대방 탓하지 말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고,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팔복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먼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정말 좋은 이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교만하여 내 마음속에 엉뚱한 기준을 세우고 나의 적과 이웃을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싸움이 시작될 때 멈출 줄 아는 용기를 주시고, 상처를 키우는 말 대신에 양보하는 말과 용서하는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도시에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긍휼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긍휼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